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혹시 스몬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과 좀비라는 단어 일부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인데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유령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부른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적어도 한두 번은 이렇게 스몬비가 되어 거리를 마구 걷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고 장애물에 걸려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 건물 안에서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도로를 걸을 때 이렇게 스몬비가 되면 큰일이 나겠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보행 중 교통사고의 무려 62%가 이른바 스몬비 사고라고 하죠. 사상자 중에는 10대, 20대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고요. 젊은 세대들에게 그만큼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탓인데 그렇다고 5, 60대 노년층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도로를 걸을 때만이라도 스마트폰 잠시 주머니에 쏙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5월 16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5월 16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8970번 쓰시는 분이 오늘도 승객분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하고 신청해 주신 조승우의 보고 싶다 친구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다른 거 보행자다 부딪히거나 아니면 차량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까지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의 62%가 바로 스마트폰 이용 중에 생긴 사고라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차량들이 질주하는 그 도로를 횡단할 때 특히 앞만 보고 다녀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유령처럼 스마트폰만 노려보면서 걷는 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오죽하면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요? 무엇보다 어린 친구들, 뭐 10대, 20대가 특히나 이런 사고의 무방비 상태라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 일인데요. 특히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2, 30초 동안만큼은 스마트폰 주머니에 딱 넣고 앞, 뒤, 옆까지 잘 살피면서 오로지 안전에만 집중하면서 걷는 습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라디오 주치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안과 전문의와 함께 눈에 생기는 돌, 결막, 결석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시간에는 해외여행 떠날 때 꼭 챙겨야 되는 상비약 뭐가 있는지 그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6370번 쓰시는 분이 올려주신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22살인데 어릴 적부터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데요. 등에 생기면 배 쪽은 색이 연해지고 배에 생기면 또 등 쪽이 흐려집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병원에선 곰팡이균이라고 하는데 호전이 안 됩니다. 크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입니다 하셨는데 곰팡이균 때문에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이건 무슨 문제죠?
사실 이런 경우가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일할 때는 반대로 그분들은 피부색이 좀 짙은 편이시잖아요. 네. 탈색반이 생겨서 오히려 하얗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검은 반점이라고 하는 것이 곰팡이의 포자가 피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염증반을 일으켜가지고 탈색반을 일으켜서 우리 같은 동양인에게는 좀 검고 약간 커피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하게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어르신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네.
어루럭이다.
아, 어루럭이.
어루럭이. 근데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그냥 채성, 곰팡이 감염. 보통 우리가 무좀이라고 하면 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발가락 사이에 지간 무좀. 발가락 사이사이가 짓물고 허물고 간지럽고 그런 경우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효모균인 곰팡이균은 피부의 각질층에 과다 증식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증식이 되면서
네.
피부에 탈색발을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표피증이 염증을 일으켜서 색깔이 생기게 됩니다.
이 피부에 이렇게 곰팡이가 증식을 해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죠?
우선 사실 젊은 분들, 피지 분비가 왕성한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많아요.
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걸 나타내는데 저희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안 씻어서 그렇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가 정상인 젊은 남성분들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보면은 있어요. 속옷을 갈아입기가 좀 어려웠거나. 최근에는 군 생활하시면서도 세탁이나 이런 자기 건강관리가 잘 됐지만
네.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고
예.
또 운동선수, 연봉이 수억에 달하는 운동선수분들도 등에 보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땀을 지속적으로 흘리고
네.
몇 시간씩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 또 땀을 많이 흘리시는 근로자분들 근데 예상외로 임사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체의 면역이 저하되거나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 즉 땀도 많이 나고 피부에 있는 이런 유분층들에서 영양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런 곰팡이는 마치 포자, 효모균처럼 우리 피부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반점이 생겼다가 흐려졌다 이렇게 한다고 증상을 표현해 주셨는데 어루럭이라는 것의 증상이 보통 이런가요?
사실 이게 목, 가슴, 등, 겨드랑이 다양한 부위에 생기는데
네.
얼룩얼룩하거든요. 이게 그 모낭, 즉 우리가 털이 나오는 주변 구멍을 해서 점점 번졌다가 줄어들었다 합니다.
네.
이게 또 번지다가 옆에 모낭에서 온 거랑 합쳐져가지고 동전 모형이 됐다가 또 작아졌다 하거든요.
네.
색깔이 갈색이었다가 회색빛도 띄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면역 상태가 좋거나 컨디션이 좋아서 증식이 잘할 때는 좀 옅어지고요.
네.
조금 증식을 많이 하면 좀 짙어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분들은 우리보다 피부색이 좀 짙으신 편이라서
네.
백반증,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탈색반이 일어나서.
네.
그래서 이게 주로 땀이 나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해서 여름 지나서 9월까지 많이 나타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일부의 경우에는 백반증하고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육안으로 보기만 해서는 정확히 진단이 좀 힘들겠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피부과 전문의분들은 그래도 더 많이 정확하게 진단하실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렵다? 그러면은 어루러기와 같은 곰팡이 진균 감염의 가능성이 크고요.
네.
간지럽지 않다고 하면은 백반증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수준이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네 주치의 선생님이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방문하시게 되면 거기를 살살 긁어가지고 피부에서 떨어진 것들을 슬라이드에 놓고 거기다 특수한 처리를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면은 곰팡이균이 보이면 어루러기 같은 채성 진균 감염증이고
네.
아닌 경우에는 백반증으로 확진이 가능합니다.
곰팡이균이 원인이 되는 질환이니까 이 곰팡이를 죽이는 약을 써야 치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항진균제를 주치 선생님의 지시와 약사님의 복약 지독 방법에 따라서 잘 바르고 하셔야 됩니다. 보통 연고를 바르거나 약을 드시면 2주 정도면 치료가 되긴 하지만
네.
자주 재발하신 분들은 그 이상도 치료가 필요하고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 혈당의 변화들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아드님의 경우 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재발을 거듭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면역 증진을 위해서 잘 드시고 잘 쉬는 것뿐만 아니라
네.
통풍이 잘 되는 면소재 옷을 헐렁하게 입고 땀이 났다. 일단 씻습니다. 비누로 씻는 것이 아니라
네.
예, 미지근한 물로 씻겨 나가는 것. 그리고 잘 통풍하고 건조시켜서 곰팡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휴대폰 뒷자리 7463번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68세 할머니예요. 엄지 발가락, 둘째 발가락 사이에 티눈이 박혀서 불편합니다. 티눈 빼는 고를 붙여서 나았다가 또 재발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몇 년째입니다 하셨고요. 또 다른 분도 티눈 이야기를 하셨어요. 휴대폰 뒷자리 2791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많이 걸어다녀서 그런지 발가락 사이에 티눈이 생겨요. 자가치료 방법이 없나요? 하셨습니다. 티눈, 사실 누구나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티눈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사실 티눈하고 사마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티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딱 한 군데 있는 게 바로 제 왼손 네 번째 손가락, 결혼반지 있는데 밑에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에는 없고 왼쪽에 반지 있는 부분에만 있거든요. 네. 이 반지 때문에 피부에 그런가요? 계속 닿아서 지속적으로, 즉 티눈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압력에 의하여 피부의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서 단단해진 병변입니다. 이게 발에 생기는 경우에는 네. 원추성 모형이라고 원추 뿔처럼 생겼어요. 뿔이 우리 몸속으로 박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닿을 때마다 아프죠. 그래서 원인이 보통은 잘 맞지 않는 신발 또는 뼈의 구조성 이상. 저도 중학교 때 많았거든요. 제가 약간 오른쪽이 좀 길고 왼쪽이 짧아서 쩔뚝쩔뚝 하다 보니까 자꾸 네. 왼쪽에 압력이 가서 왼쪽 발에 티눈이 엄청 맞았습니다. 이런 걷는 습관에 관련해서 티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그 티눈하고 사마귀가 많이 혼동되잖아요. 사마귀는 뭐죠?
예전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 면허 따기 전까지 네. 의대생일 때도 사마귀가 뭔지 몰랐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그냥 사마귀가 이렇게 생겨있는 네. 곤충 사마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곤충 사마귀를 부른 이유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흉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그렇게 워트 이렇게 부른 게 있대요. 네. 베루카. 근데 그게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피부 병변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네. 마치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네. 이 사람 인두종 HPV 바이러스의 같은 원인으로 나타나고요. 손이나 발 말고도 어딘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랑 발바닥에 생긴 티눈을 구분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여기 말씀드렸지만 피부과 전문의분들은 거의 정확하게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동네 주치의분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시면 몇 가지 확인을 통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치료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티눈은 압력을 받는 부위에 나타나니까 일단은 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저 같은 경우는 결혼 반지를 빼면 되겠네요. 결혼 반지를 빼면은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 반지는 계속 끼고 있겠습니다.
예.
근데 신발이 문제라고 하면 신발을 바꿔주면 되고요. 그쪽에 이제 각질이 생겼다고 하면은 네. 신발도 바꿔주고 양말도 새로 바꾸고 걷는 방법도 바꾸지만 티눈 같은 경우는 각질 용해제라고 그래서 각질이 농해돼서 사라지게 하거나 만약에 그거라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냉동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부를 쓱 얼려서 뚝 잘라버리거나 레이저로 해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댁에서 그냥 손톱깎이 같은 걸로 이 딱딱한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곤 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사마귀인 경우에는 잘라내서 피가 흐른다. 그러면은 더 많이 번지고요. 각질층이 티눈 같은 경우는 잘라내면은 그 안으로 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이 됩니다.
네.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약사님과 상의하셔서 티눈 고등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주치의 선생님이나 피부과 전문의분하고 상의해서 재발도 막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오늘 두 번째 사연하고 관련되는 두 단어의 피부 질환입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은 두 글자로 됐고 일정한 압력으로 각질이 두꺼워지는 증상입니다.
네, 오늘의 정답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 휴대폰 문자 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036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저는 며칠 전 꽃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옛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길래 저도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변했나? 기분이 좀 묘했어요. 우연히의 우연히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이 노래 제목하고 딱 맞는 그런 일을 겪으신 것 같은데. 아유, 그러게요. 아니면 그분도 알아보셨는데 조금 아는 척하기 민망해서 모르는 척 하신 걸 수도 있고요. 여튼 마음이 좀 싱숭생숭 하셨을 것 같네요. 0365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우연히의 우연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9988 건강 길라잡이. 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눈 건강 그리고 안과 관련 질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체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돌을 흔히 결석이라고 하고 또 생긴 부위에 따라서 신장 결석, 요로 결석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결석이 눈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에 생기는 결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눈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 위 아래 눈꺼풀 안쪽으로 결막 쪽에 이물질처럼 돌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이런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결막 결석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질환을요?
예, 눈꺼풀의 그 안쪽에 하얗거나 노란 점 모양으로 병변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투명한 낭포에 쌓여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눈꺼풀 안쪽에 생기는 그런 딱딱한 이물질은 정체가 뭐죠?
예, 이게 보통 이제 눈 안쪽에 있는 마이보미안 샘이라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은 기름 물질을 이제 내게 되는데 이 기름 물질 또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 화장품 같은 이런 잔류물이라든가 아니면 점액층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생기게 됩니다.
아, 결석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 실제로는 뭐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같은 그런 결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군요.
예,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장이나 요로에 생기는 이런 결석은 대부분 칼슘이라든가 포스페이트 이런 무기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눈에 생기는 결석은 이런 것과 성분이 조금 다르고 위에 이런 무기물이 좀 없고 보통 인지질이라든가
네.
탄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결막에 결석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눈 안쪽이 까끌까끌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증상이 보통 어떤가요?
보통 이제 이 결석이 안에 좀 깊이 있다가 표면적으로 즉 눈꺼풀 안쪽으로 이렇게 결막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증이나
네.
이물질감입니다.
그런 실제로 눈에 뭐 모래알이나 먼지가 들어왔을 때 느끼는 이물감하고 눈 안에 점액질이 굳어서 딱딱한 알갱이가 생긴 경우에 그런 느낌하고 차이가 날까 싶은데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은 환자분이 느끼는 증세는 크게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결석이 나오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보통 이제 병원에 와서 눈꺼풀 안쪽을 이제 살펴봐가지고 이것을 봐서 우리가 증세는 같더라도 원인은 다르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막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주요 원인은 이제 눈의 지질을 분비하는 이제 마이보미안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보미안샘은 이제 눈의 눈물층이 바깥으로 증발되는 것을 굉장히 막아주는 것인데요.
네.
이런 마이보미안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지질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런 이물질감 이런 것들이 노폐물들이 이런 성분이 결합하게 되면 이것이 굳어져서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나요?
큰 경우는 뭐 확인이 되겠지만 작은 경우도 우리가 눈꺼풀을 뒤집어서 세극등 현미경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결석을 하나하나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모든 결막 결석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좀 깊이 있는 경우라든가 당포로 쌓여져 있는 경우에는 증세를 별로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결막 표면으로 나오면서는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이 각막에 어떤 상처를 줄 위험성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거 후에는 회복은 금방 되나요?
예, 제거하면 뭐 회복은 되는데 우리가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파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주위에 조금 손상을 줘서 피가 맺힐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수일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발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재발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 자체가 어떤 마이범샘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제거한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점차 더 다른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결막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 평소 생활습관 중에서는 어떤 점들을 특히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예, 보통 결막결석증을 이제 예방하려면 눈에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이 이 마이보맨샘에서 지질이 잘 못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약간 따뜻하게 해주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수건으로 약 그 한쪽 눈에다 한 5분씩 번갈아가면서 좀 찜질을 해주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이 잘 분비가 돼서 굉장히 좋겠고요. 그다음에 컨택렌즈를 사용하거나 이런 분들은 컨택렌즈를 끼고 주무시거나 이런 일을 좀 피하셔야 되겠고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과도하게 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그것을 일단 화장한 다음에는 반드시 지워서 이런 것을 눈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눈의 결막 결석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안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올려주세요. 홈페이지나 인터넷 라디오 미니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가톨릭 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대폰 뒷처리 2600번 쓰시는 분이 옛 연인이 생각나서 이 곡 신청합니다. 바이브에 다시 와주라 보내주셨네요. 좀 전에 아까 소개했던 사연에서는 예전 남자친구분을 우연히 만나셨다고 하고 또 2600번 쓰시는 분은 옛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계시고 오늘은 예전 연인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안 조금이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바이브의 다시 와주라 전해드릴게요.
잊혀질만 할 때면 지워질만 할 때면 가끔 네가 생각나 날 괴롭히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정재훈 약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약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해외여행을 할 때 이제 상비약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새 뭐 뉴스를 보면은 작년에만 해도 해외 여행객이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2,650만 명.
정말 많이 나가네요.
네. 이게 여행철이 되면은 또 약을 이걸 챙겨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사실 근데 진짜 저도 매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해외여행을 갔을 때 약 때문에 저는 문제가 생겼던 적이 없긴 한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경우가 참 큰 문제냐면 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천식.
네.
만성질환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짐에서 이제 그
본인이, 놓고 가신 거군요.
그렇죠. 그게 빠지면
큰일이겠네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 가는 기간에 맞춰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아.
약이 또 모자라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중간에 떡 떨어져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죠.
네. 근데 또 간혹 궁금해 하시는 게 약을 갖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건 괜찮은지 이 부분이거든요.
아,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약이 또 양이 좀 많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공항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어가지고 약을 복용 중이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영문으로 된 처방전 같은 걸 복사를 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더 좋긴 좋아요.
네.
그리고 가급적 이제 약도 원래 약 케이스에 담아서 가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약 봉투에도 무슨 약인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버리고 그냥 약 봉투만 가지고 가시면
네. 좀 문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무슨 약인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만반의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고
네.
약에 따라서 이제 그 국제선 타고 가실 때는
네.
약도 이제 물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 중에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쓰는 스프레이 타입이
네,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면
네.
모기 기피제 중에도 그냥 이제 수성 스프레이가 있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에어로졸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인화성이 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반입 안 되겠네요.
네, 그건 이제 무조건 공항에서 중간에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행을 이제 갈 때 상비약을 챙겨가는 것과 가서 사는 것 중에는 미리 챙기는 게 낫겠죠?
네, 저는 이제 챙겨가는 걸 권해드리는데 저도 챙겨가요. 왜냐하면
네.
모든 나라가 다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네. 뭐 갔는데 그 나라 약이 어떤 약이 어떤 약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원하는 약이 없을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아 이게 도대체 내가 원래 이렇게 써본 그런 약이 아닌 것들로만 있을 때는 약사인 저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아, 네. 그러면 약을 도대체 어느 정도를 챙겨가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걸까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두통약 같은 그런 뭐 해열 진통제라든지 뭐 소염 진통제 이런
네.
거 하나 챙기셔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 중에 아무래도 차도 많이 타고 배도 탈 수 있고 하니까 멀미약도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 이제 멀미약은 물약으로 된 건 또 휴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물약보다는 알약 이제 씹어 먹는 알약으로 된 그런 타입이 더 나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사제도 좀 가벼운 지사제는 하나 챙기시는 게 좋을 거고.
아.
뭐 이제 소화제라든지 위장약도 뭐 한두 개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이제 가볍게 상처가 났을 때 이제 그 가벼운 상처 치료를 위해서 뭐 항생제 연고라든지 또 일회용 밴드, 거즈, 반창고 이런 거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여행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 여행 가서 모기 물리는 건 안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 모기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나가가지고 모기 물렸을 때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말라리아 같은 뭐 뎅겨 같은 이런
네.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기 기피제도 챙기셔야 되고 그걸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말라리아 감염 같은 게 위험한 지역이다
예.
하는 거를 미리 확인하시면 그때는 출국 전에 병원에
접종을.
가셔가지고 예방약을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비약을 준비하고 나서도 또 신경 써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상비약을 챙겼는데 이제 짐을 딱 쌀 때가 돼가지고
네.
이거 짐이 된다 해가지고 설명서 다 버리고
알맹이만 가져가면 이게 무슨 약인지 네. 하겠네요.
갔는데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언제 쓰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 설명서를 미리 읽어보시고 가급적이면
네.
잘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상비약을 가지고 갔는데
네.
약을 썼는데도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약 약을 쓰면서 병원 가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점도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상비약을 쓸 때 있어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부터 한번 경험해본 증상 있잖아요. 뭐 원래 머리가 아팠었는데 여행 중에 머리가 아팠다.
네.
그때 이제 두통약 가볍게 드시고 이런 건 괜찮은데
네.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심각한 예를 들어서 여행하다가 과로로 뭐 쓰러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또 굉장히 심각한 질환에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증상 자체가 이거는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다 할 때는 그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또 이제 열이 뭐 가벼운 열이 나고 뭐 두통이 있고 네. 이럴 때는 그냥 해열 진통제 써도 되고 가벼운 근육통 이런 것도 그냥 쓰셔도 되는데
네.
굉장히 고열이 난다. 또 근육통도 막 굉장히 심한 근육통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의 병원을 방문을 얼른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상비약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두통약을 복용을 하는데 전날 굉장히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날
그러면 안 되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간 손상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중에 아무래도 물이 바뀌다 보니까 물갈이 한다고 하잖아요. 뭐 설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사제 먹을 때도 원칙이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사제를 가져가셨어도 그냥 가벼운 그런 설사할 때는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장실 갔는데 배는 안 아픈데 굉장히 그 물처럼 그런 설사가 자꾸 이제 네. 물갈이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벼운 지사제 써도 되는데 굉장히 배가 아프고 막 뭐 변에 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감염성 설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이제 국내 병원을 방문을 해서
네.
항생제를 준비해서 가신 분들은 그걸 드시면 되겠지만
네.
이제 그런 게 없이 이제 그냥 지사제만 가지고 갔다. 이럴 때는 이제 병원 가셔가지고 좀 항생제나 이런 처방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평소에 장이 민감하셨다, 뭐 설사를 자주 한다 이런 분들은 미리 항생제를 처방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예,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가셔서 약을 복용했는데
네.
이틀 지나도 이제 계속 설사가 멈추지 않고 배가 아프다. 그럴 땐 병원 가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약만 챙겨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가셔가지고 이제 물도 병에 담겨 있는 물만 마신다든지
네,
과일도 껍질을 벗겨서 먹는 과일은 괜찮은데
네.
껍질을 째로 먹는 그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심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조치가 또 예방 조치가 필요하죠.
네, 음식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끝으로 해외 여행 중에 부득이하게 약을 구입하게 됐다 하는 경우에 주의점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해외에서 누가 이게 잘 들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하시면 돈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해외 나가면 약값이 비싼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 나가서 이름이 다르니까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약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예.
거기는 아세타미노펜이라고 안 하고 같은 성분을 파라세타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타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
가면 거기는 파로 파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
약 이름이 다르니까 옆에서 이게 그렇게 잘 됐더라면 사가지고
새로운 약이구나.
네.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같은 약이래요.
똑같은 약이에요. 약간만 비싸요. 그런 건 굉장히 좀 아쉬운 경우고.
네.
또 일본 가셔가지고 이제 알레그 이렇게 하는 무슨 약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인데 일본 갔다가 이제 그 펙소페나딘이라는 성분 들어있는 약이거든요.
예.
일본 가가지고 이게 알레르기 있을 때 잘 듣는다더라 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보면
네.
국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가셔가지고 뭐가 좋다더라 하는 게 있을 때는 좀 알아보시고 상담 좀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행 가실 때 상비약 준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 이야기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정재훈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1502번 쓰시는 분, 신나는 곡은 신청하면 안 되나요? 전 하우스에서 깻잎 따고 있어요. 조아라의 그래그래 신청합니다.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똑딱똑딱 쉬지 않고 깻잎을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신나는 곡도 당연히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특히나 이 하우스에서 일하실 때는 조금 신나고 경쾌한 곡들이 일하실 때 기운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신나는 곡 신청하신 조아라의 그래그래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닥터유의 퀴즈 정답은 두드러기입니다. 저희 건강한 아침에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0365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유익종의 들꽃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